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탄핵 사태로 인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협상에 대비한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 병사들의 전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미국이 한국과 협력할 뜻을 분명히 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의 말 들어보시죠.
Obviously, we continue to watch events in South Korea very, very closely. Significant ally remains a significant ally.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매우 면밀히 지켜봤다며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모두 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첫 번째로는 법률 절차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노력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한 것은 이 계엄 사태로 초래된 혼란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수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판단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19일 발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캠벨 부장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전국 혼란이 수습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이 계엄 사태 직후에 미국이 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취소했었고요. 또 네. 한국과의 핵 협의 그룹 회의도 연기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미 외교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현 시점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걷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이든 행정부는 한 달 뒤면 물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하는 부분이 정부 출범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한국이 대행 체제로 돼 있고 이제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분명치 않은 이런 상황들은 한국의 외교에도 굉장히 말하자면 그 불안정 요소를 더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미국은 국무부 2인자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평가하는 등 계엄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최 기자, 왜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인가요?
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그 발언은 지난 4일 그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도중에서 이제 캠벨 부장관이 한 것인데요. 실망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무부의 그 공식적인 반응과는 달리 상당히 그 국무부 관리에 고위급 국무부 관리의 그 속내를 좀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한국의 그 비상계엄 사태 여기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이제 두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미국이 그 외교안보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각국은 민주주의 그 체제를 만들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인데요. 비상계엄령은 거기에 정반대되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계엄군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난다. 이래서 이제 그 실망한 게 하나 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사전 통보 문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맹국 우방국 사이에서는 외교는 물론이고 국내 정치에서도 어떤 큰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우방국에다 사전 통보를 하죠. 미리 귀뜸을 해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니까 놀라지 말고 미리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해주는데요. 이번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혀 그 한국 그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이것을 사전 통보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제가 한국 언론에서 본 건데요. 한국에서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의 조태열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조태열 외무장관이 그 전화를 안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사전 통보도 없고 또 비상계엄이 그 내려졌다고 해서 외무장관한테 전화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아마 미국 정부에서 상당히 좀 그 화가 났거나 실망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그 캠벨 부장관의 그 차지하고 있는 미국 외교에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 위치 같은 겁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그 아시아통 아시아 전문 외교관이죠. 그래서 별명이 그 아시아 짜르다 이런 별명도 있고 또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쭉 추진해온 아시아 회기 정책 피보토 아시아 이런 정책을 사실상 그 관장해온 그 아시아 통 그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그 캠벨 부장관의 주도로 바이든 행정부가 그 한미일 협력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사이가 나쁜 한국 일본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상당한 캠벨 부장관이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일본 총리가 그 캠프 데이비드 만나서 캠프 데이비드 그 3자 합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캠벨 부장관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 계엄령 상태로 굉장히 흐트러지게 된 틀이 흔들리게 된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흥미로운 것은 과거 그 캠벨 부장관을 보면은 캠벨 부장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나빴는데 윤석열 대통령 또 일본 총리가 서로 합심을 해서 관계를 개선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일본 총리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도 그 토론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또 합당한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이런 그 본인이 추구해온 아시아 회기 정책, 한미일 그 안보 협력 이런 것을 굉장히 흔들었기 때문에요. 아마 캠벨 부장관이 여기서 공적으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지만 외교 안보 정책은 상당 기간 공백기를 겪지 않을까요?
예,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한국 내부 사정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현재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 체제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한 해가 다 가야나 정상화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심리를 통해서 이제 인용할 경우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정부의 외교안보 진영이 구성되려면 이 기간까지를 보면 아무리 빨라도 연말까지는 돼야 이것이 이제 진영이 갖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것도 또한 굉장한 불안정 요소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말하자면 지지가 굉장히 취약한 정부와의 그 적극적인 대화 협상에는 좀 소극적일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 내년 한 해 동안 이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이 트럼프 새 행정부와의 행정부 각급 차원에서의 순조로운 대화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이 외교안보 정책의 공백기를 우려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데 우선적인 관심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또 하나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취해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하자면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영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대체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말하자면 외교 안보 진영이 짜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칫 한국이 이 미북 대화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가치 외교를 내세워서 한미일 결속을 강화했는데 삼국 간의 결속이 약화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일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뭐 그것도 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그 한국 정부는 가치 외교다 이래서 한국과 가치 그러니까 자유나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같이 하는 그 정부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3자 그 동맹 관계를 상당히 그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그 결실을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일본 총리가 만나서 캠프 데이비드 그 정상회담을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한미 동맹 또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자 이런 것은 상당히 그 합의가 잘 됐고 미국 조회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로 해서 그 근간이 상당히 흔들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그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에 대한 위협에 한국과 미국이 확장 억제 정책 핵군산을 굉장히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좀 단단히 대비하자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 회의도 이제 무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흔들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보면은 아무 뭐 한두 달이라도 바이든 정부가 계속 추진해온 한미일 그 3자 협력을 계속 강화를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더라도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서 좀 굳혀놓은 상태로 2기 트럼프 행정을 맞자 아마 이런 구상을 가졌을 텐데요.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으로 정권이 그야말로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에요. 이 같은 한미일 협력이 근본부터 좀 흔들리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 등을 거론하자 중국이 반발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사실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아마도 이 반중 말하자면 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말하자면 여론을 좀 이렇게 환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담화에서 밝힌 이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 거대 야당이 간첩죄 개정에 대한 그 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인 관련 사건의 두 건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겁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서 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을 언급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인 한 명이 드론으로 국가 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간첩죄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비상계엄 사태의 한 가지 원인으로서 설명을 했던 것인데요.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쪽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 이렇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을 했고요. 이 한국 쪽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지어서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이렇게 좀 불안정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이번 사태로 이 같은 발언으로 이런 상태가 더더욱 조금 더 불안정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태열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 생각을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북한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겠다는 것을 인디케이트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북핵 협상 로드맵을 만든다는 건데, 윤 기자, 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예,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조태열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전에 한국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서 미국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 후에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태열 장관이 얘기하는 이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최소한의 그 대북 지렛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남북 간의 이런 말하자면 대화뿐만 아니라 아무런 그 접촉 채널도 없는 그런 상태고요. 오히려 대립과 긴장만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과도 정부가 설령 이 미국과 북한 간에 그 대화에 대응해서 나름의 로드맵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 자신이 이미 집권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을 누구보다 그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런 점은 이 집권 1기 때 북한과의 대화에서 한국 정부의 협조와 협의가 필요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이 모든 대화 채널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북한 자체가 설령 미국이 한국을 통하려고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최 기자, 그레넬 대사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레넬 그 전 독일 대사는 그 트럼프 그 당선인의 그 일종의 그 외교 책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레넬 그 전 대사는 원래 그 직업 외교관 출신입니다. 아, 과거 그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그러니까 2001년에서 2008년 기간 중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그 공공 외교를 맡았고요. 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세르비아 코소보 평화 협상 대통령 특사 그리고 이어서 독일 주재 미국 대사 그리고 국가정보국장 DNI 대행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의 그 최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그 특수임무 담당 그 특사 여기에 임명되기 전에 하마평은 국무장관을 맡을 수도 있다. 또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하마평이 나돌았는데요.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인이 특수임무 담당 특사의 그 그레넬 대사를 그 임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레넬 그 특사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가지 그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적대적인 인사와의 외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외교의 전통에서는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니 과거 미국의 대통령은 그 독재자 또 무슨 폭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외교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잘 그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런 것을 잘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일종의 그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그레넬 그 특사도 특사 지명자도 적대적인 그 국가의 그 대통령 지도자 이런 사람들과의 그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그레넬 그 대사의 그 발언을 보면 트럼프가 그 김정은 위원장을과 관여했다는 이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트럼프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넬 대사를 통해서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뭐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과거에 만나봤는데 그 미국의 적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핵 개발 고도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김 위원장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렇다 할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고 사실 굉장히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북한군 병사를 파견하는 등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안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민다면 이 조건에 따라서는 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한반도 그리고 국제정세는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우군을 러시아는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확고하게 내 편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사실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에게는 강한 후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이전과는 달리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미국으로부터의 그 말하자면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제의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기 위한 대가로서는 더 많은 것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회담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윤 기자가 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 대화에 임할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북한의 전면적인 핵 폐기를 요구하다가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졌지만 만약에 이제 새로 들어올 트럼프 정권이 핵실험 동결, 뭐 ICBM 단계적 폐기 이 정도면 북한도 수용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2019년 그 2차 하노이 그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은 당시 이제 회담이 그 결렬된 것은 미국이 빅딜 그러니까 전면적인 핵폐기를 요구한 겁니다. 그냥 영변 핵시설 이거 하나만 없애자 이런 것이 아니고 미국이 당시 요구했던 것은 영변 핵시설, 비밀 핵시설 그리고 미국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핵탄두 그리고 이를 발사하는 투발수단 ICBM 그리고 생화학무기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다 폐기해라 이런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깨진 건데 상황이 그때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이미 그야말로 수십 개의 그 핵탄두를 갖고 있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도 이미 그 여러 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전면 핵폐기 이것은 이미 사실상 힘들어졌고 그 대신 빅딜 대신 스몰딜 작은 거래 이거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딜이라는 건 뭐냐면은 핵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은 일단 하지 마라. 그리고 핵시설을 가동하지 마라. 이런 이제 동결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뭐 매년 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없애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도 자신들의 안보가 좀 그 안전이 좀 확보되는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북한으로서도 그 정도는 그 사실상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스몰딜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오랜 입장이 CBID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적 비핵화 물론 한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현실적인 방도를 택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서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하자면 북한의 핵 동결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그 제기하고 또 여기에 이제 ICBM 시험 발사 중단도 포함되겠죠. 여기에 대한 반대 국부로서 이제 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걸고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일기 때 그런 협상을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는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도 절대로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기 때문에 부분 비핵화로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인 과제로 이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 내에서의 핵무장, 자체 핵무장 목소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일본 주재 미국 대사 지명을 했는데 주한 미국 대사는 지명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마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 어떤 기준을 그 확보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직 못 찾지 않았나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그 미국의 그 대사직 임명 이런 것을 보면은 먼저 이제 중국 대사, 일본 대사, 주재 대사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한 대사를 정했기 때문에요. 지금 정도 중국, 일본 대사 다음에 주한 대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그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무직 대사,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정책하는 인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경력대사, 정통 외교관 출신이 주로 맞는 이런 그 대사가 임명되어 왔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 정무직 대사를 맡았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과거사를 보면은 주로 그 경력대사, 그러니까 정통 외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 지금 그 진영에서 아마 주한미국 대사를 지명할 그런 인물을 아마 정통 외교관 중에서 찾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을 확인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여기서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크루스크에 배치된 1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에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1천여 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자주 전투에 투입된 건도 아닌데 윤 기자 왜 이렇게 사망자가 100명이나 발생한 걸까요?
예, 북한 러시아에 파병된 이 북한군이 전사한 것이 이제 공식 확인된 것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 그 생각되는데요. 한국 국정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 교전 횟수로 보면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네. 그런데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의 전장 환경이 상당히 낯설다는 거죠. 북한군에게는 이 개활지에서 말하자면 이 산악지의 지대가 아니라 한반도는 산악지대인데요. 주로
네.
개활지에서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된 상황에서 이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말하자면 소모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우크라이나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드론 공격에 대한 이 북한군의 대응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이 이제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군 병사가 이제 드론 공격 앞에서 상당히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그 국정원의 이 국회 보고에 보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서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북한군이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굉장히 그 낯설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사망을 보여주는 동영상도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정보 당국이 이제 최근에 그 공개를 했는데요. 몇 가지 그 동영상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허벌판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그 아시아계 병사가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그 드론이 갖고 있는 그 카메라에 전부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요. 저렇게 숨어 있으면은 상당히 그 공격을 당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것은 그 눈이 덮인 개활지를 북한 군인들이 이제 가다가 드론 무인기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막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뛰다가 드론이 그 폭탄 공격을 당해서 죽거나 사망하는 그런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고요. 또 다른 동영상을 보면은 역시 그 앞서 얘기한 그 전투 중에 사망한 그 북한 군인들이 쿠르스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은 민간 그 사복으로 갈아입은 아시아계 군인들이 손이나 발 이런 데다가 붕대를 감고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그 북한군이 그 전투에 투입이 됐고 또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병력을 추가로 러시아에 파병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한국 국정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원이 파악한 정보를 국회에 전한 것인데요. 지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병력이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정예 병력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정원에 파악한 바로는 이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훈련 참관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당국은 러시아에 북한군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 반대극부를 상당히 지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현장 그 전황에 따라서는 추가 병력 파견도 그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핵 사태로 인해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외교부가 미북 협상에 대비해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내용,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지난해에요. 이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형외과 수술을 받은 미국인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Z세대, G세대에서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미국 Z세대의 미용 성형에 관한 관심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인기 가수이자 배우인 셀레나 고메즈 씨가 한 행사에서요. 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는데요. 남다른 배경이 있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요. 끝으로 겨울철에 여성들이 꼭 챙겨야 하는 음식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일단 이 Z Z세대라면은 이 1990년대 중후반에서 또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연령대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대들 사이에서 미용 성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화장을 안 해도 예쁠 나이인데 왜 미용성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세대가 보기에는 부모 세대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꼰대라고 할까요? 네,
정작 당사자들은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성 관련 전문 매체인 위민스 헬스가 소개한 내용을 오늘 가져왔는데요.
네.
방금 언급하신 미국 성형외과학회에 실린 자료입니다.
네.
미국에서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그 비성형 미용 시술인 보톡스 또 다른 신경조절제 그러니까 피부결 개선이나 주름 개선을 위한 여러 약물 사용이 전체적으로 무려 7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20살 미만의 이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이 이 증가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19살 아래 연령에서 보톡스 시술 건수가 9%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면 성형 재건 수술 학회에 따르면요. 30살 미만 고객이 또 급증했다고 답한 성형외과 의사가 무려 75%였습니다.
70% 이상 증가했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예, 상당하죠.
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장양의 기자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 올릴 때요.
네.
얼굴 사진 올릴 때
네.
필터 쓰십니까?
아이, 기본 아닌가요? 어떻게 맨 얼굴을 그냥 요즘에는 뭐 아예 필터가 들어간 카메라 앱으로도 사진을 찍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주름이나 잡티를 좀 가려보기 위해서 뽀얗게 필터를 사용한 것에서부터 얼굴형하고 또 이목구비까지 싹 바꿔주기도 하던데요.
굉장히 사용 그 경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네.
실물하고 사진하고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유행하고 또 이 Z세대의 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무관치가 않습니다. 인공지능 필터 사용이 대중화됐죠. Z세대들의 미용 성형이 많아졌죠. 또 시술이 이와 연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거든요.
네.
피부결이 좋아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요. 어떤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매체가 인터뷰한 샌프란시스코 성형외과 전문의에 따르면 심하면 영화 속의 주인공의 그 코를 갖고 싶어서 코끝에 약물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 역시 이 Z세대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진 편집 앱 영향이 적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 올해 임상 미용 피부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네.
소셜미디어와 사진 편집 앱 사용 시간이
네.
미용 시술에 대한 욕구와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 인플루언서,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를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고 소통하는 활동이 미용 시술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증가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부 노화가 30대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30세 미만의 청년이 피부 노화도 오지 않은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런 곳에 갈 필요가 있을까?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닌가 보네요.
예, 외모를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노화를 예방하는 목적이랍니다. 전문용어로 프리주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관련 학계에 따르면 이전에 그 밀레니얼 세대가 수정과 또 재건, 얼굴 재건 중심에서 시술을 했다면 Z세대는 예방 중심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피부 미용 피부과 쪽에 지난 20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자, 그런데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하니까 누구도 하고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뭐 보톡스 한번 해보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점은요. 오젬픽 얼굴이라는 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오젬픽이요?
네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계열의 약물입니다. 예를 들면 오젬픽이라는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네.
당뇨병 치료제인데요. 최근에 이 약물에 의한 체중 감량 사례가 늘면서 오젬픽을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
자, 갑자기 살이 빠졌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살이 처지죠.
그죠. 늘어난 살이 참 보기가 싫습니다.
네.
체중 감량으로 갑자기 피부가 늘어지면서 목주름을 없애러 피부과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데요. 체중 감량 때문에 처지는 피부는 그냥 줄어들지가 않아서요. 네.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아, 처지는 것만큼 잘라내서.
아이고.
어우. 그리고 또 다른 유행이 있다고요?
예. 자, 얼굴에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 아닌 비수술. 사실 Z세대에게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덜하죠. 회복 기간도 수술과 비교해서 훨씬 짧기 때문인데요.
네.
이 칼을 대지 않는 시술, 비수술, 네. 즉 주사기나 뭐 기계를 통한 미용 성형의 목적으로 이 얼굴 밸런싱, 얼굴 대칭이라는 유행에 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 필러라든지 신경 조절제를 주입해서 얼굴이 좀 여기가 좌우 대칭이 안 맞네요 하면 또 대칭하게 맞추고 비율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Z세대의 피부 미용을 위한 성형의 배경과 흐름 알아봤는데요.
네.
이런 미용 수술, 시술의 부작용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너무 빨리, 너무 어릴 때 시술을 받게 되면은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을 제거하는 그 볼 지방 제거술의 경우 얼굴에 살이 빠지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얼굴 살이 빠지는 효과를 미리 없앨 수가 있고요. 또 과도하게 시술을 받을 때 오히려 얼굴의 균형을 깨뜨려서 결과적으로 또 다른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해도요. 미국에서는 뭐 보톡스, 필러, 그 밖에 레이저 치료, 뭐 고주파 너무 잘 알죠. 이런 것에 드는 비용이 싸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미용 시술을 그 투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미용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멋지고 맛지고 첫 순서로 미국의 Z세대 젊은층의 피부 미용에 관한 관심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레나 고메즈 유명하죠. 미국의 네. 가수, 배우, 프로듀서로 유명한 30대 미국인 여성인데요. 이 고메즈 씨가 최근에 한 행사에서 했던 말이 기사로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예. 자, 세레나 고메즈 씨가 아카데미 여성 오찬 행사의 연설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 자리에서요. 정신건강과 소외된 지역사회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그 소외된 지역사회가 정신건강 차원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네, 여기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자기가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을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네.
바이폴라 디소더라고 하는데요. 이 양극성 장애는 감정과 에너지 수준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정신건강 상태를 말합니다.
네.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조증이 있고요. 극도로 낮아지는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약물치료라든지 그 심리치료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병입니다.
네. 그런데 이 셀레나 고메즈 씨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네. 고메즈 씨가 그 조울증 진단을 받은 게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20년에 처음으로 진단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네.
사실 고메즈 씨가 20대 초반부터 아주 심각한 우울증과 고립감을 포함해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답니다. 전문 정신건강시설에서 도움도 받았는데요. 그 치료 과정 중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네.
사실 진단 초기에는 본인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었답니다.
그렇겠죠.
이후에 정신과 의사 지도로 약물 조정을 포함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나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혼자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도 도움을 좀 구해보십시오라고 독려를 하는 등 정신건강에 관한 대화에 힘을 썼습니다.
네.
그런 노력의 하나인데요. 2020년에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기금재단 Rare Impact Fund를 설립했습니다. 자신의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Rare Beauty의 판매 수익의 1%를 이 펀드에 기부하기로 또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젊은 세대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와 또 교육, 알림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요,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 또 이에 관한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커지고 있는데요.
네, 네.
뭐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특히나 조울증을 앓는 미국 성인이 310만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성인 인구 10명 중에 1.5명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셀레나 고메즈 같은 유명인의 이런 행보, 특히 젊은 층에 좀 좋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멋지고 마치고 겨울철에 여성들이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뭐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보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게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랜베리, 겨울 호박, 방울 양배추 이런 음식들 여성 건강에 좋습니다.
네.
먼저 크랜베리는 비타민 C, 비타민 E, 구리 같은 영양소가 아주 많고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물질을 갖고 있어서 대장균이 방광이나 요로 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네.
크랜베리 주스도 많지 않습니까? 주스로 마시든지 샐러드나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크랜베리가 북한 백두산에서 자란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럴까요?
네, 당들쭉이라고 예. 부른다더라고요.
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다른 음식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겨울 호박입니다. 식이섬유 많죠. 비타민, 베타카로틴 같은 식물 영양소가 풍부해서 이 호르몬의 균형을 돕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여성이 또 임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또 있다는데요. 간단하게 뭐 호박 구워서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죽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게 방울 양배추입니다. 작은 이 양배추인데요.
네.
다른 그 십자화가 채소들처럼 식이섬유 많죠. 황산화제, 비타민 K,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특히 이 방울 양배추 염증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자, 특정 음식 외에 쉽게 접하는 음식이나 또 요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프 자주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뭐 국물 요리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수프는 겨울철을 아주 편안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소금을 많이 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소고기 국물, 뭐 크림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을 기본으로 하고 채소를 많이 넣어서 끓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특히 그 닭국물, 채소가 들어간 뜨거운 수프. 미국에서는 치킨 수프라고 하죠.
네.
예.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냉장고에 뭐 혹시 요즘에는 좀 우유가 좀 보편화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유를 좀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면역력 높이는 데 좋고요. 질병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지방 우유나 탈지유를 마시는 걸 추천받습니다.
네.
끝으로 당근, 고구마, 뿌리 채소, 비타민 C, 비타민 A 풍부하고요. 달걀이나 생선도 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여행시 멋지고 맛지고로 꾸며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이 후회를 표현할 때 흔히 쓰는 관용구 I wish I had 구문을 이용한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erb wish has a few uses in English. One is to talk about regrets.
동사 wish는 영어에서 몇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후회를 말할 때입니다.
For example, I wish I had spent less time on social media last night.
예를 들어 나는 어젯밤 소셜 미디어에 시간을 덜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When we use the phrase I wish I had to express regret, we are saying we feel sorry that something was not different in the past.
우리가 I wish I had 구절을 써서 후회를 나타낼 때는 전에 뭔가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유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 구조는 I wish I had 플러스 과거 분사입니다. 즉, I wish I had spent less time on social media last night. 여기서 I wish I had 뒤에 온 spent는 동사 spend의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품사로 과거 시제를 말하는 동사의 과거형과는 달리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거나 주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합니다. 화자가 사용한 구조를 듣고 그 뒤에 어떤 과거 분사가 따르고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I wish I had studied harder for the entrance exam.
제가 입학 시험을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Did you catch the past participle? It was studied from the verb study.
여기서 과거 분사를 알아채셨습니까? 동사 study에서 파생된 STUDIED, studied였습니다.
Here's something worth mentioning about the phrase I wish I had.
I wish I had 구문에 대해 언급할 만한 게 또 있습니다.
Americans sometimes use less formal versions of it, such as the simple past tense, like this.
미국인들은 종종 그냥 단순 과거형처럼 격식을 덜 차린 형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I wish I studied harder for the entrance exam.
입학 시험을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또 어떤 미국인들은 조동사 would를 보태기도 합니다.
I wish I would have studied harder for the entrance exam.
Technically, neither of these is grammatically correct, but they are often considered acceptable in spoken English, and usually the meaning is clear.
엄밀히 말해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화체 영어에서는 보통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I wish I had 플러스 과거분사를 사용해 후회를 나타내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wish I had heard the news earlier.
그 소식을 일찍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I wish I had bought the house.
그 집을 샀다면 좋았을 텐데요.
I wish I had worked harder when I was young.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I wish I had known Charlie was coming. I would have invited Jane.
찰리가 오는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는 제인을 초대했을 겁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후회를 표현할 때 흔히 쓰는 관용구 I wish I had 구문을 이용한 표현 살펴봤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비오에이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플러스를 통해 비오에이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비오에이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